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늘의 생명과 평강의 복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유일한 바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사모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더불어 깨어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말씀에 놀라우신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알건대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에 따라 천상의 교회가 있고, 그걸 통하여 또한 주 오실 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지극한 복락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된 줄 믿사옵나이다. 그 귀한 믿음을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교훈을 묵상하며 주의 교인들로 살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맛보아 알며, 그 귀하신 성령의 사역의 열매들 우리 인생 속에 드리워지는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위로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된새 성품에 따라 역사가 이룬 줄 알아서 죄된 성품을 주의 말씀으로 죽이고, 주께서 도우시는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심어 주신 새 생명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길 소원하옵나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옵나이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할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다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어 심령에서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깨우쳐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기반이요 근거요 능력이 되도록 주여 더욱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종말에 관한 주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들을 살피며 우리가 그 뜻들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지혜 되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한 가지로 우리가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보이죠, 잘. 불좀 꺼달라고 우리 부탁 좀 해주.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꺼졌습니다. 그 보여요? 잘안 보입니까? 괜찮아요? 그냥 보이시면 보죠,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천년 왕국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무천년설이었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30절,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 기간 가운데 이 지상교회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 즉 악인과 선한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같이 섞여 있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도 물론 그런 섞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환난을 가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 속에는 천상의 교회 때는 요한복음 계시록 20장에서 보듯이 계시록 20장 거기서 보듯이 하늘에서는 죽었으나 산 자들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죠. 계시록 20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누군가가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군가 그를 지적해 주는 말이 그 앞에 설명되어 있죠.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요.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전체 포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 가운데서 지상교로부터 천상교로 옮겨진 자들을 1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그들이 영혼들이지만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천상교회 안에 이 지상교회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에 믿음대로 은혜 가운데 지켰던 영원전에 주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여기 이제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의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배소서 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1장과 2장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서 한 무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 영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이 선택되어진 자들이 시간이라는 차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쭉 시간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역사의 한때라는 것, 이 한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어디에 의존해요?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단 말이에요. 비록 창조의 시점뿐 아니라 창조 이후 우주가 지속되어가는 이 유지되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존속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딱 놓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붙드심으로 온천지가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 모든 뜻과 그 뜻에 따른 계획의 실행이, 이것은 이제 영어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하나의 계획 단계에 있죠.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역사의 시간 안의 관점에서 계획으로 있다는 것뿐이지 실태가 실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가 실체니까 하나님이 실상이요. 이 우주 시간 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뭐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니까 실제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따라서 천지 만물은 변하여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자체가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자기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또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아, 그럴 거야라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의 그 내용은 믿음은 바로 시간 역사 속에서 아직 실행이라는 과정의 단계에 있지 않더라도 이미 그걸 우리 시간 안에서는 약속으로 주신 바 되어진 것이 이 시간 역사의 참 실체요, 참 근거요,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이미 뜻으로 정한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역사 안에서 약속으로 있다지만 약속이 이미 실행되어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줄을 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는 전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구원의 역사의 실행을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그 실행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성경 전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당시에 그때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계획과 의도 없이 그냥 모아놓은 수필집 모음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특이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특이했구나. 다윗의 인생은 뭐안 특이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살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인생사를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우리가 그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각각의 시대마다 산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신앙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가라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응을 누가 적어놓고 또 아무개분의 또 생각을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그것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 이상이 뭐가 있죠?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어떻게 만졌는가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자기의 뜻, 선택하신 자를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시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 있죠. 방법들을 실행해 나가시고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그 틀들이 이 전체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각 개개인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내용 형편을 엮어가시면서 쭉 관통해 나가신 하나의 구원사적인 방편과 그 뜻의 보심에 대한 큰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찾아내 읽으면서 그 그림들 안에서 어떻게 그 그림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그림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그 그림에 기초한 약속을 실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독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삭을 제물로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나, 우리는 100번 죽어도 깨도 못하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무엇이 있었다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받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어떤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감화력을 주게 되었으며, 또 아브라함의 그 같은 순종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뒷사람에게 다시 또 어떠한 구원의 큰 틀을 보이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뭘 이해했냐면, 영혼과 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간 안에서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때에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비로소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큰 선택의 실현의 그 비밀한 경류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땐가는 이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끝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죠. 이 역사도 하나님의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창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축복 또한 놀랍고 놀랍지만 여전히 어떠한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 우리가 표현했던 피조적 세계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영원의 차원에, 무한의 차원에,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으로 가는 건 아니죠. 다만 죄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과정 안에서, 이 과정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때 오셨다 그러시면 천상교회의 관계고, 이거는 지상교회가 되어지죠. 지상교회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이 과정은 다 뭐냐면 지상교회의 그림자예요. 그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 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주님 오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사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성도들도 죽어서 어디를 바라봐요? 주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하늘을 바라보며 동시에 이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구약에는 마치 지상교회의 그림자로 구약교회가 있었듯이 이 중간, 이게 주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시는 이 중간 과정 기간 동안에 천상교회의 그림자 형태로 이제 구약 성도는 이걸 바라봤죠. 바라봤던 구약 성도들이 천상교회에 지금 가 있죠.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가죠. 가면 누구를 만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몸은 없으나 아직 몸의 부활은 있기 이전이지만 그냥 영혼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될 거죠.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게.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구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 누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언제? 아무 때고? 하나님 부르시면? 야, 우리 성교사님 믿음 좋으시네.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요? 당신도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예수님? 아, 예수님 보고 싶지. 자, 그러면 저는 요셉이 보고 싶어. 근데 어디 갔지? 이게 없어졌나요? 왜 갑자기 또 나오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거 나오게 좀 해줘요. 그러면 지금 문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간에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은 거에서 그거 한번 해봐요. 근데 했다가 또 저절로 이렇게 꺼지면 안 되는데 계속 오래 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닌데. 노트북에 전원이 연결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배터리를 써서 그렇다고. 답을 찾았어요. 배터리를 연결하면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절로 잠깐 동안 이렇게 잠을 자요. 잠을 잤다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써요. 난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 이제 죽은 목베임을 받은 영혼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통치한다. 그것은 곧 직접적인 묘사가 지금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보호자 위에 앉아서 이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통치의 실상을 누리고 있죠. 통치를 실제 누리고 있죠. 통치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자들의 지상교회는 그 뭐냐 하면 승리한 교회는 통치를 실제 누리고 있는데 지상교회는 뭐죠? 통치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 뭘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약속과 약속에 따라 그 통치를 누리고 있죠. 마치 우리가 뭐죠? 지금 이미 와 있으나 아직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아직 우리는 심령에 뭐는 경험했어요? 중생은 경험하였으나 몸이 죽고 영혼이 살아서의 누리는 낙원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아직 못 누리고 있고 그 낙원의 기쁨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에 따라 영적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 안에서의 내면적 영적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 되어진 그 열매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신분적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삼으셨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실제 누림은 우리에게 가운데 죄의 성품과 뭐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의의 성령의 성품 간의 갈등 구조 안에서 우리는 그 누림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열어져 있으면서도 제한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결국은 시간 안에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직 이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천상교회 있는 사람들이나 지상교회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 선택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바로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원 안에서는 어떻게 다 구원받은 자리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시간의 역사 속에서 실행되기 이전부터 천년왕국을 사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사실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요때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내가 요때 있도록 작정하신 하나님 작정도 이때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생긴 거예요? 그 이전이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초시간성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나를 위한 작정이
하나님이 이 긴 역사를 다 기다려왔다가 이때 작정해서 나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역사의 전체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한 점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 유구하고 이 유한한 공간도 우리에게는 무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무한처럼 느껴지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의 크기가 하나님은 한 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시점에 나는 한평생 살다가 이제서 비로소 여기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그 영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작정의 그 뜻 하셨을 그때 이미 천상의 보좌에 주의 백성은 있게 되죠. 그 천년왕국, 그러면서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의 그 구원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누려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복누림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변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에서 실제 누려지는 천년왕국의 실현이 지상교에서는 약속과 상징적이며 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러면 결국은 천상교에서 누려지고 있는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그 기간이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재림 이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천년 왕국의 누림지는 그 천상 교회의 그 기간 동안에 지상 교회가 그 반영과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 같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후천년설을 봐야 돼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을 보게 되면 후천년설은 전천년설하고 거의 흡사한데 차이가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까지가 천년 왕국에게. 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 천년기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까지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가 결국 천년왕국 일터인데 특별히 천년왕국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악과 환란은 점차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가 되고 선이 점차 증가되어지는 상태로 충만한 때가 있을 것이라. 즉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의 요소는 점차 쇠하여지고 설이 점차 증가되어지는 충만한 상태의 아름다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이 천년이 지나고 나서야 재림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천년설과의 차이는 뭐가 있나 보면은 무천년설 차이는 첫째, 무천년설은 이 지상 안에서의 천년왕국의 실현을 그려주고 있어요? 안 그려주고 있어요? 안 그려주고 있죠. 천년왕국의 실현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어요? 천상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되고 있는 천년왕국의 실현이 지상에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 속에 영적으로 반영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묘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무라는 것은 실제 없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실상의 근거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의 실상이 지상교회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승리한교회요, 전투한교회의 상관성 속에서 승리한교회 속에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누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년설은 그 천년왕국의 승리한교회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천년왕국을 해석해요. 그것이 이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만 천년왕국의 실체를 보는데 그 실체를 보는데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선한 영향력이 충만해지는 때가 지상 속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직전에 즈음하여 뭐가 있을 것이다? 배기여족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한 자를 결국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신자 불신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아니 무천년설과 후천은 다 이 천년왕국의 성격에 대한 이해만 다르고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재림 이후에 있어진 사건은 동일하죠. 그거 이해는 동일해요. 그래서 후천년설 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요 2차 세계대전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20세기의 혼란기를 겪어나가면서 점차 후천설 지지한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하여져도 이 선한 증거로 말미암아 충만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역사적인 전개의 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후천년설적인 증거보다는 뭐예요? 무천설 증거가 더 맞겠다 싶어서 후천설 주제가 무천설을 많이 변하고 있죠. 왜 후천설은 그냥 낙관적 미래관을 가지고 역사 속에 그 재림 이전에 복음으로 인한 그 선한 역사의 시대를 기대하는가?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란 말이 있죠. 그 누룩이 부풀려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천국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루 서말인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와 이 역사 속에 복음적 능력을 부풀게 할 것이다 라는 해석적 기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였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의 비유가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의 이와 같은 시련을 말해준다는 해석적 근거가 약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비록 죄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역사의 생명력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결과가 주 오시기 이전에 이 땅 속에 낙관적 미래를 설명한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두 개가 다른 것이죠. 즉 낙관적 미래에 대한 보장이냐 그 비유가 아니면 천국의 역사의 생명력과 생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두 해석의 선택 속에서 천국 복음의 생동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후천년설적이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죠.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앞서 본 것처럼 전형적인 또는 역사적 전형적 또는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 전천년설. 여러분 이 그림은 말이에요. 여러분 책 비보면 외순영국에서 여러분이 교재 쓰고 있는 책 맨 뒤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댁에서는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안 나눠드렸어요. 이 전형적 전천년설은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현대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두 가지 전천년설 종류가 있어요. 이 전천년설의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온다 그거예요.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것도 보세요. 전형적 전천년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뭐가 있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후천년설은 어땠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질서와 순서의 이해가 차이가 나죠. 무천년설도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는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바로 부활과 심판으로 최종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년왕국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무천년설이니까 결국은 천년왕국이 먼저요 재림이 뒤죠. 그런데 전천년설은 그와 달라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이런 페이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리해준 교재 페이퍼 2페이지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걸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것이다. 아, 이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주께서 지상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부활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림 이후에 이 이후에도 역사 속에 이 지상 역사 속에 계속성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도 우리가 아는 이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역사 속에서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니고 뭐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천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인데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천년왕국에 누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나? 봤더니 아 성도들이 부활한대요. 이 성도는 누구겠어요? 먼저 믿어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해서 부활해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부활해서 여기서 다시 산다 그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얼마간 살아요? 천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요. 그러면 부활했으니 죽었다 부활했으니 천년이라는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천삭동이가 되나? 만삭동이처럼 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천년기 동안은 다시 영원한 왕국에서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는 달리 천년 왕국이 주께서 왕노릇 함으로 평화의 나라여 슬픔이 없는 나라여 기쁨이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지상왕국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도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있는 그럼 부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살았다가 죽고 자식 낳고 자식이 또 대를 이어 살다가 죽고 또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과 동일한 삶의 연속성이 있다 그거예요. 연속성이 있는데 그 연속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의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는 이 교회와는 다른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의 유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하지 않아서 이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고 수근수근 되는 자가 있어서 감히 고개를 쳐들고 저항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꿍꿍꿍꿍 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주께서 사탄이 잠시 놓일 때에 꿍꿍꿍거리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주님이 그 마지막 사탄을 괴멸시키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악인들도 부활시키신다.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성도는 부활하지만 악인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은 그 이전에 죽은 모든 악인들은 여전히 음부에서 고통 속에 있고 주의 재림 말미암아 성도들만 부활하여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실현하고 그동안에 이들이 어떻다?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대를 이어 살다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상의 왕국처럼 천년 동안 있다가 그 뒤에 마지막 사탄을 괴멸시키고 악인도 부활시켜 성도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하신 다음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국으로 간다. 기뻐요? 안 기뻐요? 재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셔도 소망이 그렇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할까? 왜 이상한 말을 할까? 한번 보세요. 역설 천년설. 이 필 보면 무천년설과 같이 온 민족의 복음화 대환란과 배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이 재림전에 있을 것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살고 있던 신자들은 변화를 받고 휴거를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신자들은 부활을 하며 두 그룹은 공주로 휴거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아, 장엄한 순간이에요.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 살던 신자들은 휴거하여 주님과 함께 공주에서 영접하여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 내려오신 다음에 그때 있던 적그리스도가 파멸되어,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파멸된 다음 주님의 재림식에 유대인의 개종 사건도 있을 것인데, 주 재림 이후에 적그리스도를 괴멸시키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3페이지 가면 비로소 사탄이, 천년 왕국이 끝 무렵에 사탄이 다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계속 20장이 나왔네요. 20장 2절에 보면 사단이라 잡아 일천으로 결박하여, 3절 무종에 던져 잠그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20장 3절에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라.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꿍꿍거리던 악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결국은 패망당하고 불못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뒤에 비로소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돼서, 부활의 목적은 심판을 받기 위함이요,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신자는 영원한 생명이요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하냐, 왜 이렇게 해석하냐, 왜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는가. 이 해석하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이들의 확고 부동한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하시는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성경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의 통치를 실제로 시온에와 보호자를 틀어 다스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영적 의미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있어질 것으로 해석하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땅에서의 왕권 통치가 있어야만 되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가지니까 계시록의 해석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춰 해석하게 되어지니 결국은 마지막 천년기 마지막 때에 사탄의 노임이 있다고 보고, 천년기가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쭉 갖고 오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치명적인 이 전천설의, 역사적 전천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이 따로 있는가요? 부활이 두 번이 있는가요? 성도의 부활이 따로 있고 악인의 부활이 따로 있는가? 그 천년 왕국을 매개로 사이에 두고 두 번 있는 부활 사건을 성경이 말하는가? 그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의 성질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죽어서 그러나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가 다시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또 그들이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또 그들이 또 죽어야 되고, 이런 식의 역사의 계속성을 천년왕국의 이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색함이 있다 해서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구약에서의 예언되어 있는,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예루살렘에 보호자를 안고 통치할 것이라는 모든 약속의 예언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걸 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천년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해석적 입장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천년 왕국의 이해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이단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은 아니고, 역사적 전천설은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역사적 전천설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앞에 본 것처럼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 세 가지 해석이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 각각 자기가 선택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천년설과 후천설과 역사적 전천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개혁주의가 아니거나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대체적으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확신하는 입장을 자기가 선택하게 될 텐데, 무천년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성경적 이해에 가깝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는 남포교회에도 박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도 무천년설을 권장하죠.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설을 가져간 사람도 이제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설과의 문제예요. 이거는 너무 달라요. 이 세대주의 전천설은 앞에 역사적 전천설과 전천년설이다라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 가지 특성 때문에 세대적 전천년설은 그렇게 성경 이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제한을 두고 거부하고 비평을 해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치명적으로 다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 보면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재림. 자, 보세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악과 선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에 전투하는 교회 시대가 있죠. 이게 전투하는 교회 시대예요. 악과 선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세요. 얼마나 기뻐요. 전투하는 교회가 주의 재림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교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휴거를 받게 되죠. 그리고 뭐죠? 성도가 부활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성도 속에는 누구는 아니냐면 구약 성도는 아니에요. 구약 성도는 잠깐 계속 잠자고 음부에 머물러 있고,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만이냐면 이방인의 성도와 그 다음에 그 당시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주님 재림 때 믿고 있었던 사람들만 휴거되고, 구약 성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부활을 하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다 말어,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다가 웬일인지 멈춰요. 어디에 멈추냐면 공중에 멈추시는 거예요. 공중에. 무슨 말 알겠어요? 재림을 하시려면 하셔야 되는데, 재림한다, 성도들을 휴거일으키시고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구약 성도는 말고, 그렇게 하셔서 굉장한 이 시간 역사상에 뭐가 벌어질까요? 혼란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휴거당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실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를 당하면 비행기는 추락사고가 벌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농구 게임하는데 마이클 존슨이 갑자기 뿅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휴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휴거받는 일로 큰 혼란이 벌어지죠.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부활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덤이 갈라지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막 나타나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혼란 끝에 다시 세상은 수습이 되는 거예요. 실종된 사는 유모를 실종 사건이 벌어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그 사건이라고 그들은 해석함.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공중재림은 끝나 있으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상 속에는 아직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나타나지 않은 채, 다만 설명할 길 없는 충격적인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 속에는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까요? 적그리스도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세를 잡고 다스려 나가는 역사의 그 혼란을, 대혼란을 수습해 나가며 온 세상의 인심을 모으고 정권을, 권력을 취합하여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갖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려 나가기 시작해요. 아,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소위 말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이때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공중에서 7년간 즐겁고도 기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다 모으니 처음에 7년 가운데서 반, 3년 반 동안은 그래도 지상 역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이 충격 속에 새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막 생성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지껏 믿지 않다가 휴거를 당하지 못한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자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여보 이 주님 믿어야 돼요. 주님 와요. 재림하실 때 휴거 당하는데 당신 남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랬더니 정신 안 차리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살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무리 쳐도 아내가 없는 순간 이 남편 마음속에 구루구만 남편이 뭘 되냐? 아내의 결혼 이후 30년, 50년간 말해준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이제 알았네. 죽게 돌아옵니다 하고 회개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한 밝은 침에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쫙 모아가는 기간이 벌어져요. 그게 허락된 기간이 3년 반이야.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허락이 있다가 3년 반이 지나면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 생성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자비하게 핍박할 동안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듣고 보는 아는 그 모든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죠. 피부 껍질을 벗겨 죽이고 불못에 던져 죽이고 뱀꿀에 집어 던져 죽이고 갇힌 고문과 있을 수 있는 모든 강한 고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어요.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666이라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모든 식량 배급과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거예요. 뭐 그 당시가 되면 아는 것처럼 경제활동의 통제력을 집중해 갖게 될 거니까. 근데 과연 전자정부의 출현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현실화시켜준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출현이 3년 반 동안에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 순교로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 순교로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때의 순교의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버티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께서 땅에 완전한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공중재림 7년을 마치시고 비로소 땅에 재림을 하시면 그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순교로 버텼던 신성도들 그리고 순교 직전까지 버텼던 성도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천년 왕국에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괴멸됨으로 주와 더불어 제 강림한 성도들과 그 당시에 끝까지 버텼던 성도들과 그리고 아직은 이때의 공중재림 때 초대받지 못했던 구약 성도들도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의 시기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주께서 앉으셔서 지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간 통치했던 세상 권력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대로 천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이 이루어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져요. 성전이 건축해서 주님이 왕권을 갖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상징화하는 짐승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적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려지는 천년 왕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뜻밖에도 이때에도 악의 세력은 성성하여 잠자코 눌려 있으나 사탄이 잠시 놓일 때에 곡과 마곡을 다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의 왕권에 저항하는 또 도전이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야 영원한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천년왕국이라 영원한 새로운 새 땅이 오게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죠? 공중재림이 있게 돼서 휴거되지 않고 남게 되어지면 믿음이 부족하여 남게 되어지면 주님이 땅의 완전한 재림 기간 동안에 7년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Left Behind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에서 엄청 팔린 소설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남기운 자 이렇게 번역된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 그 부흥사들은 다 이 관점에서 이걸 다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부흥사들의 80% 이상은 다 이세주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역사 전천설을 되게 설명해. 무천설을 설명하시는 부흥사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무천설은 지금 하늘에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교인들이 들을 게 많고 그다음에 1강, 2강, 2년, 3년,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세대주의는 구약의 이해도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신구약의 세대주의 해석학을 다 공부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몇 학기를 같이 강의를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것은 결국 중간 재림과 또 재림, 재림이 두 번 있는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성도의 부활과 구약 성도의 부활이 나뉘어 있는가.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때도 말이죠. 부활한 다음에 다 죽어요 또. 그리고 또 아들 놓고 살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한 100살 정도 살다가 죽고 100살 죽고 이렇게 계속 죽고 죽고 죽고가 계속 이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중 재림 있고 두 번 땅에 재림 있는 이런 두 번의 재림이 걸쳐도 여전히 뭐죠? 죽음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 복음의 원리에 일치도 안 하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 승리는 이때로 미뤄져 있고 주의 재림 때도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주의 재림 때 실현되지 않는 죽음의 세력의 극복이 있어져야 한다고 믿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역사 전투서에 말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구약 예언서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의 성전을 회복하여 피의 제사를 다시 드려지는 평강의 때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의 실현이 문자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믿는 그들의 해석적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데 한 시간을 견디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잠깐 차 한잔 하시고 바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권사님 이해하시는 것만 들으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예, 어떤 거는 들어두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죠? 그 이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 설명을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편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머리가 아프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삼스레 뭐 그리 말하는가 항상 아팠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성도들이 꼭 아시길 원하는 것은 가령 이제 가장 성경적이며 바른 신학적 입장이라 생각하는 이제 교회적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무천년설을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들어두는 것이죠. 왜 들어둬야 하나요? 성경 공부니까 들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두셔야 혹시 어떤 분이 종말론,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설 따라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는 이 길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르네. 근데 왜 어떻게 된 것이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다른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세득 전천서는 따를 것이 못 된다고 했는데, 내가 세득 전천서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들어보니 뭐 중간에 공중에서 멈추고 또 다시 땅에 오시고, 뭐 구약 성도는 나중에 부활하고 어떻고, 7년 뭐 있고 3년 반 환란, 무시무시 끔찍 경계, 뭐 이렇게 막장 나가면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구나. 이게 이름을 딱 기억해놓고 누군가에게 저거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야. 무천전설이 오라. 이렇게 말하면 오이 이자가 얼마나 하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시고 파수하는 경계적 의미에서 한번 들어두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김 목사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지 마시고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안 들으면 언제 들으시겠어요? 얘기를 언제 들으시겠어요?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거 몰라도 뭐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까지 성경 후보 나오지 마세요. 그러시면 아예 모든 그런 뜻은 아니고,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 약속된 거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는 안 나오셔도 되고, 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나오신 분들과 함께 더 말해야 될 것들, 원래 계획 속에 있었으나 아직 다루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고, 아마 계획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끝나니까 다음 주는 다른 약속도 해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신 분은 할 수 없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기로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설 오류들 6페이지에 가면 쭉 있는데, 잠깐 저기 누구 한번 나가셔서 사무실에 가셔서 프린트물 준비되어 있나 물어보시고, 되어 있으면 갖고 들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6페이지 보게 되면 세대주의의 전체 오류가 나오죠. 그 전천설의 오류가 있는데 7페이지 넘어가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을 쭉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7페이지 가게 되면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까? 그때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해놨는데,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이 문자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약속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 진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곧 문자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두 개념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고, 또 이방인 전체를 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혼돈하면 안 된다고까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의 이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대주의와 개혁주의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 세대주의는 그거 좀 나눠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 뭉치,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한 뭉치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예예, 그 하시는 날이 너무 힘드니까 반 나눠서 쭉쭉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해 차이를 보게 되면, 세대주의는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개혁주의는 이미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으로,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 가운데서 이미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멀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근통신법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한 거 있었죠? 산 두 개 그린 거 기억나요? 산 두 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토의 회복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으로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뭐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다른 것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지금 나누던 프린트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아모스서 9장을 열어보세요.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저도 하나 주세요. 아, 안 주셔도 돼요. 맞아요. 주세요. 갖고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9장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1283페이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략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를 세대주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요? 그래 이때 이때 요때 즉 중간 재림 있고 공중 재림 있고 땅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을 지낸다고 그랬죠? 이때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데 개혁주의는 어떻게 보냐면 그거 보세요. 7페이지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자 같이 읽으면 1차적으로 바벨론부터의 고토 회복에 적용하고 이건 문자적인 적용이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신약교회에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예언이 혼합해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누가 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예, 질문이 생기겠죠. 그 질문에 대한 풀이를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12절부터 제가 얼른 읽을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16절 같이 읽으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예루 총회가 열려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지금 이방인 가운데 구원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가입돼도 갈 것이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교회 가입은 유대인들 통해 구약의 할례가 있었고 구약적인 예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방인의 경우는 어떻게 이스라엘에 즉 교회에 가입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하게 되어질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야고보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한 말의 적용을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것 사실과 같이 동일 사건으로 엮어서 해석하고 있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아모스 9장의 성취를 어떻게 해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이 전천년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영적으로 이미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개혁주의적 해석이 성경의 해석에 훨씬 더 타당성을 지닌다. 이것을 의심 없이 받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같은 내용을 마치고 개인 종말의 차원으로 일단 설명하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이해를 정리해 두시고 개인 종말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죠.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본래 죽음이란 것이 인간은 죽게끔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질의 한 요소로 넣으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질에는 창조 때 인간의 본질적 요소에 죽음은 있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드리워진 심판의 결과인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은 무엇이죠? 창세기 2장을 보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녕 죽으리라. 따라서 여기는 죽음의 결과가 조건에 따라 드리워질 것임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세요. 본래가 인간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조건적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되어진 것이 죽음이라면 그러면 뒤집어 말해서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인가? 즉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본질인가? 라고 질문해보면 답은 뭐죠?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것 또한 아닌 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에 따라 뭐가 되죠? 영생이 주어지게끔 되어진 것이었죠. 불순종함으로 뭐가 되죠?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의 상태 속에 인간은 영생이건 죽음이건 그 자체의 인간의 본질의 요소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한계예요. 피조물이 스스로 영생의 생명을 본질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정의? 누구를 가리키는 정의? 하나님이죠. 사람 가운데 피조물은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정의는 그 계시는 그 속에 담겨있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 존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에요. 시간이란 축소에서 하나님만이 존재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 존재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만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냥 항상 계신 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존재 시작이 없었던 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니까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으로 시작된 자들이므로 그 자들은 전부 다 스스로 존재의 근원을 갖지 못하니 스스로 생명을 갖지 못해요. 본질의 자기 존재의 본질적 속성으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 피조물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계속되어지도록 에너지를 받는 것들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존재의 시작과 유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져요. 하나님 말미암아. 따라서 본질상 그것은 속성을 생명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그치게 하시면 죽음이 유지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존재를 있게 하시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너를 피조계 가운데서 인격적 형상이요 고매한 자로서 아름다운 이성과 감정과 윤리적 판단을 해나가며 인격적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음받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고결케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너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죠.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부여된 자요, 내가 너에게서 생명을 거둬가 결과적으로 뭐죠? 죽음이 있게 하게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창조주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거 하나로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원리 하나예요. 십계명이 사랑의 원리로 다 해석되어야 하듯이,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랑의 반응이 십계명이라는 삶의 어떻게 해요? 지침으로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계명이 포괄하는 율법 전체는 사랑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모아서 한마디 합축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피조물이 은혜를 입어 존재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와야 될 사랑적 반응의 관계를 설정해준 유일한 지침이었어요. 그 지침은. 그러니까 생명은 본질이 아니고 죽음 또한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설명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다라고, 불순종의 결과라고 못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자연과학의 힘으로 자연적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때가 올까요? 오지 않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진보가 있어지면 과학적 지식의 증가가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어느 때는 올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프로세스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조금 조금씩 인간이 이렇지 않을까 저렇게 하니까 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육적인 죽음에 노화되게 하시고 기관을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나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은 물리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시는 그 경로에 대한 그 신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조금씩 아주 복잡하지만 조금씩 알아낼 수 있는 그 기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막을 수는 없게 돼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라는 소망을 가지고 생물학적 진보를 계속해 나가므로 인간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시대를 만들자. 그거는 뭐예요? 불신자죠. 자연과 우주의 영원성을 믿는 자죠. 그 안에서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과 동기로서 생물학적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는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죠.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 시대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윤리학적 생물학적 생물학에 기초한 생물 윤리적 측면이 오늘날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건 사이드로 나가면 또 바빠지니까 일단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걸 못 박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왜 죽는가? 죄를 알기도 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의 각성을 한 그 순간부터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실체적인 지배력은 사람이 죄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있었다 그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죄의 실체적인 지배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전부터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육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의미한다? 영적 죽음을 의미해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것이 창세기 2장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내고 쫓김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살게 함으로 육체 죽음을 갖게 하신 게 아니고 뭐죠? 낙원에서 내고 쫓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을 봅시다. 두 번째, 그럼 신자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가장 중요한 의미로 첫째, 뭐죠?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 역설이죠. 신자는 죽는데 그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오히려 해방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씨가 땅에 떨어져 뭐예요? 썩어야 생명이 살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비유로. 그래서 신자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나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죽음의 저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역전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자. 2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망으로부터의 우리를 놓아줌의 의미 로마서 6장 9절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 죽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로 말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부터 해방시키심이 신자에게서는 죽음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있어요. 질문, 그 다음 질문 3번 읽어봅시다. 3번 그 3번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죠. 3번 같이 읽자. 시작.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신자도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주부터 해방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안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신자에게 미쳐지는데 신자도 그러면 육체 죽음을 꼭 겪어야 하는 것인가? 신자 죽어야 하는가?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해녹처럼 우리를 어떻게 그냥 하늘로 그냥 그렇게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주께서 왜 그리 안 하시는가. 자 우리 그 다음에 정리하는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이루셨음에 신자의 죽음은 죄의 심판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죄에 대하여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됨으로써 죄 짓는 나를 끝내는 것이 신자의 죽음이다. 따라서 신자에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 육체 가운데 이미 죽음으로 해방된 자가 왜 육체적으로 가운데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사적 역사의 계속성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역사의 계속성 때문에. 만일 모든 신자가 죽지 않고 그대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시는 역사의 계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죠. 죄의 성품이 썩어져 죽음이라는 경로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경험케 하시되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는 생명의 새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시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영혼 가운데 있을 때에 계시록 20장에서 본 것처럼 살아서 주를 찬미하고 보좌에 앉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다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영생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경륜의 틀을 갖고 계시죠. 이런 틀 때문에 역사의 계속성 안에서 신자들은 육체 가운데 죽는 불신자 일반과 같은 경험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 중에 두셨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질문 있고 답이 있으네요. 중요한 오늘 본문과 관련됩니다. 제가 물을 터니 여러분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또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영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음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즉 죄에 대하여 죽는 말이 아주 의미 있죠. 육체 가운데 죽음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성품 가운데 고통을 받고 영적 갈등을 겪은 모든 부분을 주께서 완전히 해소시켜주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머지 밑에 둘째 줄을 같이 읽으면 곧 신자가 이미 육체 가운데서 누리기 시작한 영생을 죽음의 문을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영생애로 들어감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서의 죽음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죽음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에서 모든 택하신 영혼들에게 미친 죽음의 의미는 영생으로 이끌어가시고 죄에 대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이요 부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자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죽음의 저주여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정결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받음의 시작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육신 가운데 죄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겠사오나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성품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 순종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나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내일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